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체인 것에 머물러 있어서 먹고 사는 일에 연단된 마음으로 굳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을 말씀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적어질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료로 역사하셔서 인간의 삶의 본질과 방식이 어떻게 확립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오늘 사도월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이런 깨달음을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그 여부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적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했던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사고방식, 이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만을 결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죽고 사는 것, 그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6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생각의 기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 모여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생명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념이나 어떤 생각을 마음에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의지의 방향성까지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이 문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에 관한 상태에서는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의 죄 성향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죄를 자극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놓고는 정작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면에서 어떤 사람도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율법을 싫어하느냐라고 말할 때 율법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 죄의 질서와 죄 패턴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면 실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곳으로 바울은 탄식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지만 여전히 죽음의 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벗어버리면 이런 안타까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우리가 양자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면서도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신자라면 이런 탄식을 한두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항상 이런 수준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이런 수준으로 탄식만 하고 절망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상적인 신자라면 성화의 과정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신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나무라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은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법의 요구에 순복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불만이 없어요. 반성적 사고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탄식인 만큼 우리 안에 탄식과 절망이 있다는 것을 한편만 봐서 지나치게 왜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좌절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미 범한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나 정죄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것으로 생겨나는 그 어떤 정죄의식도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신자는 자기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한편으로는 편향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향성을 이쪽으로 되돌려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자는 절대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무력했던 상태에서 생명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만드는 역동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 움직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상태 곧 육체뿐인 인간에게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로마서 7장에서 묘사했던 상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탄식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 사건은 무엇과 밀접하게 연결되는가 하면 신자 안에 주어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말하는 분들, 성령 집회를 말하고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분들의 경향성은 성품은 별론데 열심은 특심한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격도 괄괄하고 열심을 내고 어떤 은사를 발휘할 때는 탁월합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해치우고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과 말과 행실을 보면 일반적인 도덕윤리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관계없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설교를 잘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와 관계없이 은사가 주어진 결과일 뿐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 자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평생 목사로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인께서 오시게 될 때, 성인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성인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선언적인 말만 하고 새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인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명백하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사실을 의식하였던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깊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1.1핵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 신자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세관점 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신율법주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을 흔히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성취되도록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모든 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율법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우리 편에서 율법 요구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전적으로 신자가 율법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아까 제가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누구 안에 이루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과 2절의 말씀을 연결해야 돼요. 2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자죠. 따라서 이런 성령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사용하게 되므로 죄법과 죄질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일들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아니하면 흔히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그래요. 신학적 명제와 선언만 하고 자기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을 참으로 외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죠?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신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안에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또 1절을 강구한 채 2절만을 생각하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죠.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쪽이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되면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은 율법의 요구에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 행위 구원이라고 말해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자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이는 혹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는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는가 하면 5절 말씀은 4절 이하의 내용,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성경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지요. 그런데 본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제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떤 자에게 역사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섬기는 일은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위로 흐릅니다. 잠이 좀 깹니까? 혹시 졸리는 분들? 물은 언제나 어디로 흐르죠?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모터 펌프를 사용하면 물을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죠? 위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위로 올라가죠? 아니죠. 물론 풍선은 물 위로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건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항공역학 법칙에 따라서 비행기를 만들면 그 무거운 수천 톤이나 되는 그런 비행기가 땅에서 뜰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항상 인간의 본성에 맞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은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최종 목표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쫓아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심만 주는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겠지만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과정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바대로 율법은 거룩하고 유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실제로 그 죄를 극복하게 만들 수는 없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순종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율법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유능하고 성령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율법이 계시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상극인 두 종류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를 쫄쫄쫄 따라간다는 뜻입니까? 성령을 따른다라는 이 표현,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말할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됩니다. 여기 따른다라는 이 말은 어떤 질서와 틀에 매인 채 따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은 육이라고 하는 질서와 원리의 틀에 매인 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이 말은 성령의 질서와 틀에 매인 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삶, 육의 질서와 육의 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영의 질서와 틀에 매인 채 살아가는 삶. 이렇게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실존적인 삶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신자의 마음 안에서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신자의 내면 생활을 묘사하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부분적으로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의 말씀도 아닙니다. 본문은 영을 따르는 삶, 육을 따르는 삶,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삶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5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4절 말씀의 끝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4절 말씀의 끝이 뭐라 그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이 오지라 그랬죠. 그걸 설명하려고 육신을 따른 삶과 영을 따른 삶 두 종류의 삶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생각한다라는 이 말,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한다, 마음을 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프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프렌은 횡경막을 가리켜요. 생각, 느낌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단지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언가에 마음을 둔다,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나 깨나 자신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생각, 일종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게 생각한다는 본래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고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을 지향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설교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옛날 유행가 가사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잘 몰라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뽕짜 가요인데요. 이 가사는 먹고 자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온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분별력이 있는 정서고 상황을 헤아려서 실체로 옮길 수 있는 열정까지 포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대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정보가 들어와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 놓고 그냥 그 정보대로 실제로 살지 않죠. 그런 것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의 경향성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열망까지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 생각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우리가 기독교 고정 강독 시간 읽었지만 존 오웬의 영적사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영적사고방식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웬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는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이해한 것에 감정이 관여한 것이라 그랬어요. 지성이 이해한 것에 감정이 관여했다. 이걸 가리켜 생각한다라는 의미라고 오웬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무엇을 지향합니다. 무엇에 마음이 항상 꽂혀 있어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뭐 테니스 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주말에 골프 치는 일에 거기에 마음이 늘 꽂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에,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일에 마음이 꽂혀 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내 마음의 경향성이 거기에 몰려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세상을 얻는 일에 온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요,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이 뭐냐? 육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 육이 뭐냐? 뭐 몸을 생각한다는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은 죄와 불순종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세상을 향한 지향성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나왔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항상 지향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바로 그 지향성, 그걸 가리켜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작정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육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주말에 어디 가서 놀까? 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게 자신의 전체 삶을 뼈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그 초점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의하면 어떤 분들이 급한 선약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 오페라 유령 티켓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 티켓을 누굴 줘야 되는데 혹시 갈 마음이 있습니까? 이럴 때 그분이 무슨 약속이 있어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어떻게 하죠? 그걸 잠정해놓고 그 보러 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 시대 사람들의 삶의 경향성, 그들이 얼마나 육의 일을 생각한 일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밤새도록 악한 생각을 품다가 아침이 되면 빨리 깨어서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이런 면에서 악의 예행 연습입니다. 왜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요? 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지나치게 쏠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의 생각을 결국은 삶으로 펼쳐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철저하게 육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골몰합니다. 지력과 감성, 소망,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육을 따라 산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의 일이라고 말하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구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때 영은 성령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 이 영은 중생한 사람 안에 일하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아까 육을 따른 사람은 육의 질서와 패턴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삶의 패턴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영을 육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육의 상태를 대조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의 질서와 틀에 따라서 성령의 성향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해는 이것을 세 가지로 풀었는데 첫째는 영적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열망하는 지성의 활동. 두 번째로는 감정과 더불어서 영적인 것을 붙잡고 매달리는 지성의 경향, 성향. 세 번째는 지성이 영적인 것에서 발견하는 맛과 풍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묵상합니다. 더러운 도색 잡지나 포르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걸 즐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잠시 유혹은 혹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향하거나 추구하거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의 경향성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가? 중생한 신자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죠.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지 뭘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거나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의 지향성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율법주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말하려고 두 종류의 삶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이 말,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나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앞세우기가 쉬운데 사실은 8절을 보시면요. 육신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뒤에 나타났지만 육신에 있는 자가 육신을 따릅니다. 바꿔 말하면 영에 있는 자는 영을 따르겠죠. 우리의 삶의 존재성의 기초를 성령에 둔 사람은 성령을 따를 것이고 우리의 삶의 존재성의 기초를 육에 둔 사람은 당연히 육만을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의 방식이 아니라 영의 방식을 마음에 두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하지요? 여기에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작합니다. 째레베는 눈, 눈빛, 그것은 마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 마음이 불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행위를 아우르는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과 일치할 때 영과 일치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갖게 될 때 그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일이 도모되고 계획되고 실행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를 정죄하시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7절이 그 사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가르쳐 주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삶의 경향성, 틀, 관점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위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긴 합니다. 마음은 할 마음이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거듭나지 못한 증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도덕 윤리적인 요구를 따르는데 왜 따르는가 하면 체면상 따르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둘이 함께 있으면 불가피하게 무슨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극이든 상극. 상극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말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지거나 어느 한편이 이기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다가 어느 한편을 선택하지요. 만나야 되겠다. 안 만나야 되겠다. 내쳐야 되겠다. 거둬들여야 되겠다.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육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적대감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쩌다가 간간이 딴지를 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적 면에서만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의 본질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무조건 싫어해요. 배척하고 거스립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카페 가고 음식 먹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요즘 구역 모임 어떻습니까? 요즘 설교 어떻게 좀 들어오십니까? 이 말을 하면 싫어해요. 뭐 그런 뭐 골치 아픈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요즘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까? 아, 요즘에 저 여의도라는 백화점 있나요? 여의도라는 백화점이 아니고 현대백화점? 예? 더 현대. 아, 예. 하여튼 뭐 거기에 갔다 온 분이 이야기해 주는데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데 가고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하여튼 그런 또 거기 갔다 온 분들 적재감 느끼면 안 됩니다. 제가 거기 갔다 오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항상 거기에만 이제 꽂혀 있는. 그래서 뭐 좀 영적인 뭐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항상 거스려요. 그래서 어떤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좀 재미없는 이런 경향성을 계속 헤아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교회 모임이 뭐가 되죠? 사교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 수련회가 뭐가 되죠?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육의 본성 자체가 이처럼 하나님을 거슬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 이렇게 보면 되죠.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에요. 딱 그냥 한마디 말하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역사,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날 내가 살아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거든 하물며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안다. 모세의 예언은 실제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비록 실수도 하고 때로 흠도 티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항상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몸을 관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가 무언가? 6절은 5절에 묘사했던 두 가지 마음의 경향성, 두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죽음을 좋아합니다. 죽음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지향합니다. 번지점프는 6계명 위반이에요. 번지점프 하다가 간혹 죽는 사고 있죠.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짜릿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번지점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인들 중에 번지점프하는 일로 돈 벌어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육은 항상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짜릿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어떻죠? 계속 즐겁고 기쁘던가요? 아니죠, 그죠? 신나게 컴퓨터 게임하고 신나게 포르노 영화를 보면 마음이 참 기쁩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영 안에 있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에 고정해둔 마음 그 반대편에는 항상 영에 고정해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향을 신자는 갖게 되고 이 마음의 경향성은 생명과 평강을 낳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물이 사망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의 생각의 결과물이 생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곧 생명이요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생명이라는 말에다가 평강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평강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7절에서 언급했던 육안의 삶을 규정하는 특징이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했죠. 그죠? 적대감이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화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강 어디에 나타났죠? 로마서 5장 1절에 나타났죠. 두 번째로는 이런 평강을 누린 신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평강의 정도는 그 생명이 활동하는 정도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일을 많이 생각하면 그만큼 평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큼 평안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서 새롭게 된 마음의 실행까지를 염두에 두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기도 하지요. 조명은 받지 않아요. 지성의 변화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착과 끌림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취하면 그 정보가 단지 지성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그게 좋아지면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 영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감정과 갈망, 판단과 결단, 선택을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마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접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경향성, 지성의 감정이 관여하는 그 주제, 그게 돈일지 세상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연상 교인들은 다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형교회 안에는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되고 성령을 참으로 인도해 성령을 참으로 환영하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로 받아들이셔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일관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생각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상고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영의를 생각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존재성이 영에 기초에 있다면, 영이 지향하고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 살게 될 것이요, 영의 질서와 영의 패턴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늘 돌아보아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하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참된 뜻들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 이 말씀에 각성되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전적인 삶의 경향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런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이 일들을 이루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